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 좋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요 근래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계절의 변화인 것 같아요. 계절이 변하는 거예요. 이 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복된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창문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하면서 봄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봄, 겨울에 정말 죽어있는 것 같은 이런 그 나무, 또 여러 해살이 이런 꽃 이런 곳에서 싹이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나는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상쾌하고 기쁩니다. 또 한 해살이 꽃들의 경우 그냥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조금 지나면 아름다운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곡식의 알갱이도 마찬가지예요. 싹이 나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성품, 영적인 성품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는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짐승하고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옳고 그르고 한 것도 판단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통찰을 해서,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통찰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뭐예요? 안 보는 것으로 걷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안 보는 게 그게 통찰이야. 그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가서 읽어보고 또 우리가 이제 체험하듯이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의 절정이 뭐냐,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미약한 먼지와 같은 그런 그 존재, 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이런 일들을 하시냐 하면 대신속죄,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속죄, 이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무궁토록 제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영원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뭐 설명하고 그러면 데모가 있잖아요. 데모 영상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거 좀 데모 좀 해달라 그러면 누가 나와서 시연을 하잖아요. 시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연약하니까 데모를 해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을 온 인류를 위해서 데모로 만들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해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마음속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 그 일을 왜 예수님은 봄에 하셨을까? 하나님은 봄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작정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 봄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 뭐 여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겨울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꼭 봄에 일어나야 된다. 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 그것도 4월 중순경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라서 이루어져요.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는 유대인들은 이 종교력 1월을 니산월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될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작정을 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일이 1월 14일, 니산월 14일,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니산월 17일에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와 같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니산월이 언제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4월입니다.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4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왜 4월에 일어나도록 정하셨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올해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거 어느 면에서 어느 때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 부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활. 근데 부활은 반드시 봄에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주변 이런 거 보잖아요. 겨울 지나가면서, 그렇죠? 죽어있는 것 같은 것이 소생하는 이런 그 봄, 이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부활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 모든 사람이 봄이 되면, 특히 4월 이렇게 중순 이쯤 되면 다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바로 이때예요. 4월 중순경.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기만 해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즌까지 정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상의 모든 교회가 4월 중순, 요쯤이 되는 이 시즌, 이거를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주간, 이렇게 이제 해서 한 주간을 정하고 부활주간을 정해서 이제 지킵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호주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이 주간을 홀리 위기다, 거룩한 주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경건하게 이렇게 이제 지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아, 여기 북반구는 봄인데 남반구는 가을이지 않냐. 그렇죠, 가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챗GPT한테 북반구하고 남반구 인구 분포를 한번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예, 북반구의 90%의 인구가 살고 있고 남반구의 10%의 인구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해 거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북반구에 태어나셔서 북반구에 사는 그런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이 4월, 이 좋은 시즌, 모든 것이 이렇게 다시 소생하는 이런 그 시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부활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예증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그런 그 소망, 몸의 부활,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몸의 부활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많은 장, 천장이 넘는 그런 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중에 이제 몇 장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은 특별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재림과 휴거에 대한 그런 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변성,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이 세상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한 겁니다. 58절을 하나님이 할애하셔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다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 아 정말 인생이 고통이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느낄 겁니다. 특별히 요즘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영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희희낙낙하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영어로 fool이에요. fool, F-O-O-L. 또 다른 말로 idio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onkey. 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뇌가. 지금 이게 영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너무 영의 고통이 힘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다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또 이런 일 망쳐놓은 이런 배신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망쳐서 베네수엘라처럼 정말 천박하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인간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빗땀 흘려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까딱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는데, 이런 나라가 되지는 않을까, 정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더욱이 그 일이 생기면 가장 큰 핍박이 어디에 가해질 것 같아요? 교회에 가해집니다. 문재인이 5년 우리 다 겪지 않았어요? 가장 큰 핍박, 심각한 그런 핍박이 교회에 가해질 겁니다. 저희가 정말 눈물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데모도 나가고 이렇게 이제 뭐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뜻대로 이제 되지 않고 지금 결과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거기 가서 보시면 그건 믿음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4절은 어느 면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런 사람들의 그 행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5절에서 38절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런 그 행적을 그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고대했는데 그 일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탄압받고 어려움받고 살았어요. 3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영이 넘치는 그런 삶,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뭐 좋은 집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장소였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간구하고 기도한 것,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믿음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건 뭐냐? 이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12장 1절하고 2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응답이 안 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 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 또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부류에 속했냐? 아까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부류에 속했어요? 후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후자. 간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이렇게 죽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 결말이 뭐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이 십자가의 수치 이런 모든 걸 다 멸시하시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어떻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지금 오른쪽에 앉아계신다.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소망은 딱 둘로 요약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홀연히 갑자기 몸이 영원하게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이미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죽어서 썩은 몸이 부활하는 거, 죽어서 썩었어요, 없어졌어요, 다 이렇게 형체가 없는데 그 몸이 부활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과 휴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과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다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낭망하고 공황장애를 느끼고 어떨 땐 죽고 싶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소망이 뭐냐? 바로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포커스를 이제 두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부활은 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희망고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희망고문. 아, 희망고문 뭐 이렇게 좀 벗어나야 되겠으니까 부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희망고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적인 도피처,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도피처가 아니고 희망고문의 어떤 그런 장소나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활이 특별히 지금과 같은 고난의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한번 읽고 오시라고. 이 15장을 읽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 앱이 나오거든요. 앱이 나오면 읽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틀어놓고 듣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 정말 어느 때든지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형제님이 앱을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판받을 자들이 반드시 심판받아 영원 무궁토록 지옥 속에 갇히고, 또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자들이 그래서 몸의 부활을 받아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렇죠? 이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라이처스한 거예요.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의로움 이런 거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마저도 그런 걸 보지 못해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거 보지 못했어요. 세상이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훌륭한 그런 그 목사 아니면 주석가들이 해놓은 것만큼 그만큼 잘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들도 보고 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맥아더 목사님의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말씀,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을까, 이런 거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쓸 때는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나보다 더 영적인 깊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거를 읽고 듣고 먼저 공부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내 말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말로 이렇게 될 때 사람을 살리고 보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거를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게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부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냐? 구원, 맞습니다, 구원. 근데 구원의 맨 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한 가지를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부활이 단순히 이랑 이 명이 뭐 유령처럼 둥둥 떠돌아다니는 이런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 bodily resurrection, body, body가 부활하는 거예요. body.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부활에 대해 아예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감히 꺼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부활 얘기를 합니까? 불교에서, 이슬람에서 어떻게 부활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인간이 만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유일한, 우리가 이제 뭐 종교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하면 그런 종교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개가 있지만 유일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가감 없이 이 안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욥기 19장 또 다니엘서 12장 이런데 구약시대 성도들도 몸이 부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래서 신실한 그런 유대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여러 분파가 있는데 특별히 실권을 잡고 정권을 잡고 온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이런 분파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몸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 뭐 사람들 다스리고 제사장 노릇하고 이런 사람이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몸의 부활도 안 믿으니 그냥 대다수 일반 유대인들도 저 위에 있는 사람도 공부도 저렇게 많이 하고 뭐 철학도 저렇게 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다는 사람이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몸의 부활도 안 믿는데 아,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이 부활 이론적으로는 뭐 거기 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거 선행을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해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6장 44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킨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몸을 일으켜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어떤 정점이 이제 나옵니다. 11장 25절 26절에 이미 죽어있는 그 나사로 그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어로 I am the resurrection, the life.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휴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부활과 휴거를 한 구절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던 그 시절은 로마 제국 시대인데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철학입니다. 자, 이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 뭐냐? 이 땅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끝이야, 이게. 네, 이 땅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 썩은 사람의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아테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 철학자들이 벌떼까지 달려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 썩어서 얼마 지나면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장터에서 공부 못하고 뭐 이래갖고 그냥 뭐 이러한 그 아낙네스나 이런 무식한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런 그 철학자들 해서 모든 그리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끝부분에 가면 이 사람들의 철학이 아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니까 오늘까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의 쾌락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 당시 전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그 문화, 이런 문화의 어떤 모토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최대한 즐겨라. 쾌락주의자가 되라. 인생에서 뽑을 수 있는 거, 뺄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빨아먹어라. 모든 욕망과 갈망,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다 충족을 시켜라. 얼마 지나냐면 내 몸이 썩어서 없어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3절, 3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속지 말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 딸들에게도 제 사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그런 자들하고 자꾸 몰려다니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썩으니까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고 쾌락 추구하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좋은 믿음의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교회에 보내고 좋은 교회에 보내고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끝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헛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아, 그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 받았어요. 근데 가서 보면 다 썩어서 없어지면 끝이야. 그걸 매일같이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12절 가서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했는데 내가 선포하지 않았냐? 너희가 듣지 않았냐? 믿고 구원받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도 밖에만 나가면 그렇다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에서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거,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데모하러 오신 분이에요. 데모. 왜 뭘 데모하러 오셔서?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나셨느냐,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이 무덤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그렇게 증언했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지금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 모든 게 헛된 거 아니냐. 16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실 그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런데 이제 잠들었어요, 죽었다면 이런 잠든 자들도 멸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소망이 있다, 그럼 이 땅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지금 이제 3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죽어서 다 썩어 있는 그 사람의 몸이 다시 일으켜지고, 만일 혹시 그렇게 일으켜진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대다수 그리스 시민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현시대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는 와도 부활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그 회의론자들에게는 부활이 너무나 어리석게 이제 보인 거예요. 아니, 이거 사람이 죽었잖아요. 움직이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안 움직여요. 그걸 갖다가 무덤에 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런 걸 보고도 부활이 있다 그래?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며,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않냐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신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아, 요새 이제 챗GPT가 있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얼마쯤 지나면 완전히 썩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흙에 묻히면은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은 뼈만 남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뼈만 남아요. 제 아버지 어머니 뼈만 지금 거기 남아있는데 뼈도 오랜 시간 지나면 결국 다 사가서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현대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사도바울 당시에 고대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썩었는데 어떻게 이게 다시 부활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몸이 무덤에 묻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서 보세요. 그러면 몸이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죽으면 거의 80%에 지금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다 날아가고 뼈만 남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그렇죠? 예. 또 불이 나서 사고가 나서 다 사람이 타서 죽기도 하고 재가 되잖아요. 또 옛날에 배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배가 뒤집히고 그러면 다 물고기 밥이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 콜로세움 이런 경기장에 가서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몸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무덤에 묻어놓으면 그래도 뼈라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렇죠? 그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너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을 왜 사람 수준에 놓고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런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당신들 세상을 치리하는 그런 왕의 지위에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총독의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 이 당신들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고 지식도 많다고 하는 이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간 수준에 놓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너 어리석, 36절에 thou fool, 예, 어리석은 자, 바보, 천치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 혼이 되도록 만든 그런 존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체들 수도 없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개수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별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해가 있으라고 하니까, 달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 엄청난 그런 무게와 부피를 지닌 이런 별들이 순식간에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 빅뱅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 그 얘기하고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제우스다 뭐다 다 뭐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냥 그런 식으로 신을 생각하니까 그런 신이 어떻게 사람을 썩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활을 시키겠어요?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헛된 주장을 펴는 거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거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이하부터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에 38절은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해. 뭘 뿌려요? 여러분 나무를 뿌립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예, 그게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여러분 살구나무 있으면 살구나무를 갖다 뿌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씨를 뿌리잖아요. 씨. 그렇죠? 예,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벌거벗은 채 옷도 입고 있지 않은 그런 그 벌거벗은 그 알갱이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에게 각각에 맞는 몸을 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 봄에 땅에다 이제 심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모든 씨앗은 땅에 심긴 뒤에 반드시 죽어요. 죽는 게 뭐예요? 썩는 거예요. 부패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부패가 되고 분해된 그 씨앗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물이 자라고 그 이후에 그 식물은 씨앗과 전혀 다른 종류의 몸을 갖게 되잖아요. 코스모스 씨를 뿌렸는데, 그렇죠? 씨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엄청난 코스모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떤 씨앗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게 어떤 몸을 가질지 판단해 보라고 하면 그 판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판단해요? 그 씨가 앞으로 어떤 몸이 될지. 또 어떤 식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의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느냐고, 아직 씨가 생기지 않아서 이건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또 며칠 전에 이 앞마당에 버들 마편초라고 하는 이런 씨앗을 이제 좀 뿌렸습니다. 비가 올 때 맞춰서 씨앗을 뿌렸어요. 씨가 이 크기가 한 0.15mm 그뿐이 안 돼요. 씨가 엄청 작아요. 예.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한 1m 정도 높이로 보라색 꽃을 가진 그런 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들 마편초 이런 그 어떤 식물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보라색 꽃을 가진 이런 식물이. 제가 또 백일홍 씨를 이제 심었어요. 이건 좀 커요. 한 0.7cm. 뭐 씨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한 0.5m, 0.8m 정도 되는 이런 식물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예,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분홍색도 있고, 이러한 그 식물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자, 씨앗은 죽음을 통해서 분해가 되고, 썩은 다음에 반드시 썩어야 돼요. 다시 솟아오르고, 근데 그 솟아오르라서 식물이 되면 그 전과 후가 매우 다릅니다.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부피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금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나 나무 아니면 씨앗에서 나온 그런 꽃 유전적인 특성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씨앗에서 나오는 그 몸은 씨앗 자체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씨가 요만한데 진짜 엄청나게 작은데 어떻게 그게 1m가 되고 보라색이 되고 하는 그런 게 나오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죽어서 썩어서 부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인데 그 동일한 사람인데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봄에 씨를 뿌리면 그러면 다른 몸을 가진 이런 꽃이나 나무가 되는 거 이거를 보여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몸이 죽은 뒤에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태어난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 도토리를 심었는데 참나무가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토리를 갖다 심으면 정상적인 도토리, 살아있는 도토리를 심으면 뭐가 돼요? 참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그게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지금 바울의 논리가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 우리가 죽어서 몸이 썩고 분해되는 거는 부활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방식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썩고 분해가 돼야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동일하다는 걸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도 만물이 소생하니 4월 중순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옥수수, 밀, 쌀, 밤, 도토리 다 하나님이 주시는 몸을 독특한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징에서 공통적인 건 뭐냐? 반드시 씨앗이 죽고 썩어야만 그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절에 38절 이거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식물 여기에 각자의 거기에 딱딱 맞는 그런 형태의 몸을 주신다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썩고 부패하도록 한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몸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리한 추론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나가서 요 뒤에 가서 잔디랑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뭐냐? 이 추하고 거친 이거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백일홍 씨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진짜 겨 같아요. 겨. 아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예쁜 꽃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추하고 거칠고 정말 별말 별거 없는 것 같은 이런 씨앗에서 항상 그 결과물이 어때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도 똑같다.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금 추하고 더럽고 죄성으로 가득하지만 이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몸으로 바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 사람들이 반대하고 부활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아, 지금까지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렇죠? 한두 명 부활한다고 하는 건 좀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수백억 명의 사람 어떻게 다 하나님이 부활을 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39절에서 4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다. 이 땅 우주 공간이 말고 이 땅에 있는 육체만 봐라. 몸이 얼마나 많이 다르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다.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다. 빛내는 것 심지어 색깔 별들이 다 똑같이 하얀 것 같이 빛을 내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색깔이 다 다릅니다. 뭐예요? 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숫자가 얼마나 돼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몸을 주시고 심지어 저 우주공간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라는 거죠. 무한대인데 다 몸이 달라요. 그런데 인간 다 따져봐야 수백억 분이 안 되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다 합쳐봐야 수백억 명 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 수백억 명에게 각자에 맞는 그런 독특한 몸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직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모습 이런 거 독특함이 아마 유지가 될 거다. 대다수 성경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볼 거다. 예, 알아볼 거예요. 근데 부활하게 되면 한 가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냥 눈만 뜨면 죄야. 그냥 다 이거 저거 하는 게. 그런데 부활한 몸을 입으면 죄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죄의 파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파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인간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편으로 제가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남편으로. 이렇게 좀 해라 그러고 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게 다 죄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부활하면 그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예, 그 일이. 그런데 다 그, 예,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몸이 다르듯이, 그렇죠. 우리가 다 부활하면은, 그러면 기본적인 속성은 같지만, 그 사람의 인품, 성격,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똑같이 로봇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아본다.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알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저희도 거기에 본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42절에서 49절은 지금 있는 이 육신, 이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을 이제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여기 나온 그것은 부활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몸이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진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오는 게 썩는 것하고 썩지 않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는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다수 사람들이 부활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썩기 때문에, 다 부패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대답이 뭐냐? 썩는 거, 부패하는 걸 통해서 생겨난 부활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부패의 과정을 겪는 거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메가더 목사님의 이런 영상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메가더 목사님이 읽은 책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이 모든 질병의 황제, 그리고 암의 생애. 질병이 많은데 질병 중에 제일 권력이 큰 그런 그 질병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암의 생애예요. 암의 생애. 인도계 미국인 의사 무케르지라고 한 사람이 이 책을 이제 썼습니다. 600페이지에 걸쳐서 암의 역사에 대해서, 암이 무슨 일을 하고 왜 암이 생기고 어떻게, 이거를 600페이지에 걸쳐서 쓴 거예요. 유명한 그 미국의 의사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렇게 써서 이분이 암 전문가가 쓴 거예요. 결론이, 우리는 결코 암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암은 썩는 거기 때문에 정복을 못한다. 그런데 그 부패하는 거, 썩는 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거다. 우리 인간이 뭐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부패의 과정을 겪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암 전문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암에 대해서 내린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부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고, 죽는다 그러는데 너무 좋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두려워하지. 암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패를 통해서 결코 부패하지 않는 부활의 몸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패를 통해서 결코 부패하지 않는 부활의 몸이 나오고 이게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최후의 승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43절은 수치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 지식이 많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모든 걸 많이 성취했더라도 죽음 앞에 서면 그냥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꼼짝을 못해 죽음 앞에 가면.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수치 가운데 이렇게 이제 묻힌다는 거예요. 젊을 때 아름다움, 그렇죠? 힘, 권력 이런 모든 게 죽음 앞에 딱 서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이제 맨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요양원에 이제 가셨는데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 저도 이제 겪게 될 거고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뛰어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이런 사람도 맨 마지막 죽음 앞에 서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 할 때 뷰잉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화장을, 얼굴 화장을 하고 옷을 아름답게 입히고 그다음에 꽃을 다 해갖고 그리고서 관을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 한 사람씩 나와서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 그냥 그 앞에서만 보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게 뷰잉 서비스예요. 뷰잉. 근데 왜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화장을 할까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렇잖아요. 그 입관식도 가보세요 여러분. 다 뭐 싸갖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의 과정을 겪어야 그래 뭐가 된다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부활의 몸은 수치가 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을 가진 그 몸, 그렇죠? 영화로운 몸, 그 몸을 갖게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3절 가서 보면 연약함과 권능,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힘이 있는데 죽으면 움직이지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 연약함의 최상의 표시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살아있을 때조차도 또 우리가 연약한데 삶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허약해지고 결국 딱 죽으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을 하면서 제 처의 친지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다 연세가 이제 80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 이렇게 만나거든요. 93세 이렇게 되니까 이빨이 다 빠지고 이렇게 이런 분들 다 만나는데 보면 야, 지금까지 옛날에 저렇게 정정하고 저렇게 했는데 이젠 힘도 못 쓰고 저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니까 연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이러한 그 약점을 가진 이런 사람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을 이기지 못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썩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권능, 어떤 권능이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다. 그래서 패배의 아픔, 실망의 쓴맛, 실패의 수치, 죄에게 패배하는 거, 이게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는 거. 이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부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완전히 사망을 잡아삼키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44절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은 본성에 속한 몸, 자연적으로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나온 이 내추럴한 바디를 갖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이 썩는 과정을 통해서 그저 뭘 만들어줘요? 스피리추얼 바디를 만들어준다. 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몸을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 이 살과 피, 이 육신. 제가 여기 있으면 이 순간에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 이 순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왜 그래요? 살과 피기 때문에 가. 이거는 이 땅에 맞도록 만들어진 그런 바디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왕국에는 이 바디를 갖고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몸을 갖고 못 들어가요. 거기에 맞는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스피리추얼 바디, 영의 세계에 적합한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 땅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죽어서 부패하면 하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사는 그런 그 왕국에 합당한 그런 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몸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입었던 그 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45절에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단순한 생명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영이 돼서 예수님 죽은 자 탁 하고 치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46절에는 순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뭐예요? 육에 속한 것. 내추럴 바디, 이 땅에 있는 몸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47절에는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은 본성에 속한 몸을 우리에게 줬어요. 죄를 줬어요. 연약함을 줬어요. 수치를 줬어요. 부패를 줬어요. 이게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고 47절에 있는 둘째 아담 예수님 마지막 아담 우리에게 영에 속한 몸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썩지 아니함을 주시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함을 주신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런 권능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절 끝에 가서 보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아담과 같아서 죽어요. 썩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부활한 몸을 갖게 된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졌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47절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맞는 몸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 모든 다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의 죄를 유전적으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썩어서 죽습니다. 근데 48절에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러면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에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이 몸은 영원 속에 존재하는 그런 몸이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몸을 우리에게 주시냐? 완전히 행복한 몸, 완전히 만족한 몸, 완전히 평화로운 몸, 완전히 충족이 된 몸, 고통이 전혀 없는 몸, 눈물이 없는 몸, 슬픔을 모르는 그런 몸, 울지 않는 그런 몸, 죽지 않는 거, 영원 몸으로 죽지 않는 그런 몸, 그렇죠? 찬란함으로 빛나는 그런 몸, 투명한 몸,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몸, 그 몸, 마지막에 뭐예요?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 왜 믿느냐 누가 물으면 나는 몸의 부활을 위해서 믿습니다. 몸의 부활,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모해 주셨고 그 데모가 4월 중순경에 일어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썩는 걸 통해서 다른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인간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독특한 몸, 하지만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몸을 주신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고 인내하며 버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